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에 바닷가나 호숫가로 가지 않고 어떻게 교회 오셨습니까? Are you insane? 영덕 씨는 오늘 얼마나 예배가 하고 싶은지 한 시간 먼저 왔어요. 하늘 씨하고. Are you insane? 네, 미쳤답니다. 누구한테 미쳤어요? 예수님한테 미쳤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34번째 Are you insane? No, I'm not.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3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과 아그립바 왕이 등장하는데 헤롯 가데는 4대에 걸치는 이름이지만 단순하게 헤롯이나 아그립바로 기록하고 있어서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이걸 좀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헤롯 대왕은 BC 37년에서 BC 4년까지 전 유대 땅을 통치한 왕으로서 헤롯 성전을 건설한 사람이고 또 아기 예수를 죽이려 던 사람인데 다른 헤롯과 구별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죽은 뒤에 이 유대 영토는 세 아들에게 나눠졌는데 헤롯 아켈라오는 성경의 분봉왕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9년 동안 다스리다가 폭정으로 로마 황제에게 파면당하고 그 영토는 로마가 총독을 보내서 직접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총독이 이때부터 생겼습니다. 헤롯 빌립은 갈릴리 호수 북쪽과 동쪽을 다스리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를 만들었는데 아주 관대하고 정직한 통치자예요. 그래서 헤롯 아들 중에서는 가장 그 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서 잘 알려진 헤롯 안티바스죠. 갈릴리와 베르아 지방을 다스렸는데 이 헤롯 아들 중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를 여우라고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에. 그는 아라비아 공주와 결혼을 하지만은 후에 자기 형제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는데 그의 행실을 책망하는 세례요한을 목을 베서 죽입니다. 나중에 로마 황제는 그를 내쫓고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아들을 앉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립바 1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이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체포했고 또 초대교회 여러 지도자들을 괴롭히다가 AD 44년에 죽습니다. 이제 그 아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증손자 되는 헤롯 아그립바 2세가 왕이 되어서 AD 70년까지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 총독 벨리스는 바울에게 취급된 게 없다는 걸 알지만은 판결을 보류한 채로 2년을 끌다가 바울을 석방하면은 유대인의 원망을 들을 것도 같고 또 시간을 끌다 보면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AD 59년에 해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이 시작합니다. 1절에서 3절이에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뒤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총독부가 있는 곳은 그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가이사라라는 그 아름다운 휴양지 같은 도시에 있었던 이유가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관할이긴 하지만은 특히 총독들이 예루살렘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맨날 피비린내 나고요. 제사 지내니까. 맨날 고기 태운 냄새가 나고 총독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잘 올라가려고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 앞에 나와 바울에 대해서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셈치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달라고 베스도에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송 도중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신총독이 유대 사정에 박지 못한 것을 이용해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지만은 네, 바울은 그 자신에게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에 가겠다고 상소합니다. 이제 바울은 죄수의 몸이지만은 이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또 신임 총독은 유대인의 비유를 건드리지 않고 그 전임 벨릭스에게 넘겨받은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문제가 하나 남아있는데요. 바울을 황제에게 고소할 마땅한 죄목이 없어요. 바울이 죄가 없으니까. 마침 아그리파 2세와 그의 누이 버니게가 총독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방문하는데 이제 총독은 유대인의 관습을 잘 아는 아그리파에게 자문을 구하는 게 2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살펴보니 그가 사형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황제께 상소하겠다고 해서 내가 그를 로마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황제께서 확실하게 써보낼 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앞에 특별히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 사람을 데려온 것이니 이번 조사의 결과로 뭔가 상소할 것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고소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은 상식밖에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그리파 2세, 헤롯 대왕의 증손자라고 했습니다. 네. 비록 갈릴리 지방이라는 작은 영토를 통치하지만은 네로 황제로부터 유대인의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모든 유대인의 왕은 아니지만은 헤롯 대왕 번거는 아주 막강한 권세가 유대인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 사람을 유대인 최고의 권위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신임 총독이 왕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되는 아그리파 1세의 자식이 3명이 등장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파 2세 그리고 두 딸 언니가 버니게 동생이 드루실라 드루실라는 우리 전번 시간에 했죠. 이들은 모두 다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드루실라는 남편과 이혼하고 16살에 총독의 벨릭스의 셋째 아내가 된 그런 여인이고 오늘 아그리파 2세와 동행한 드루실라의 언니라는 이 버니게는 여러 번 이혼하고 아주 삶이 복잡한 여자입니다. 이 드루실라나 버니게가 굉장한 미인이었다고 그래요. 이 버니게는 항상 오빠 아그리파 2세와 함께 다녔는데 둘 사이는 자매예요. 근데 사실은 내연관계라고 합니다. 버니게는 나중에 로마 황제 디도라는 로마 황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첩이 됐다고 전해집니다. 자, 베스터 요청에 아그리파 왕은 이제 직접 바울을 불러서 말을 듣게 되는데 이제 바울에게는 왕과 총독과 고위 관리 등 많은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장이 아그리파 왕한테 하는 바울의 변론입니다. 바울은 변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네,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도 했고 또 강가에서도 했고 감옥에서도 하고 또 오늘은 왕과 높은 관리 앞에서 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요 이 모두 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 오늘 다시 발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철저한 바리새인인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자기가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오늘 간증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은 모든 간증의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간증할 때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간증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세 번 소개하는데 자, 오늘 13절 세 번째, 13절 14절입니다. 정오쯤이었는데, 오 왕이여,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제 이름을 둘러싸며 비추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제게 히브리 말로 말씀하신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잘 들으세요. 가시 채찍을 뒷발질 해봐야 너만 다칠 뿐이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예수를 만나는 장면을 세 번 소개하는데, 자, 지금이 이제 마지막인데, 지난 두 번의 간증과 다른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다른 게, 가시 채찍을 뒷받침 해봐야 너만 다칠 뿐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로마 그리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속담인데요. 가시 채찍은 농부가 밭을 갈 때 소 같은 가축에게 사용하는 채찍입니다. 뾰족한 가시 같은 것이 달려있는데, 여러분, 소가 밭 가는 것이 싫다고 뒷받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가 자기 몸을 가시에다 때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거슬리고 오히려 자기를 해치는 어린석인 행위를 말하는 세상 속담이에요, 당시에.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예수 제자들을 핍박하는 과정에서 바울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방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방에 잘 알려진 속담을 사용해서 간증하는 것이 전번과 다릅니다. 여러분, 가시 채찍을 뒷발질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심의 사명에 반항해서 혹은 잊어버리고 혹은 무시하고 하나님께 뒷발질하다가 그 인생이 더 꼬이게 되는 걸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네, 그는 무려 130년 동안 뒷발질하다가 아주 험악하게 살다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 아니죠. 오늘을 사는 우리 하나님 백성의 아주 쉽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뒷발질하고 있지 않은지 때때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스터가 바울을 아그리빠 왕 앞에 세운 이유는 황제에게 보낼 죄목을 찾기 위함이지만은, 바울에게는 왕을 비롯해서 높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기회가 됩니다. 22절이에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왔기에 여기 서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간증이 우리가 하는 간증하고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예, 우리는 간증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해주셨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 그러니까 내가 병이 걸려서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사업이 망해서 다 망해졌는데 하나님이 내 사업을 다시 일으켜주셨다, 뭐 이런 거 간증하죠. 할렐루야. 네. 바울은 그런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걸 간증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왔기에 여기 있어서 높고 낮은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기에 여러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걸 간증합니다. 벌써 다릅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에게 진정한 모습이에요. 자, 23절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의 증언이 이제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는데, 이 바울의 말은 유대교를 잘 아는 유대 왕에게, 아그리빠 왕에게는 그런대로 이해가 가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이방인 되는 이 신임 총독, 특히 신임 총독이 아주 생소한 얘기입니다. 이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장면을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러니까 이 총독한테는 말도 되지 않는 얘기예요.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총독이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소리로 그의 말을 중단시키는데, 그게 26장 24절이에요. 바울이 이같이 말하자 베스다가 바울의 변화를 가로막으면서 소리쳤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여기 미쳤다는 건요, 원어가 driving you mad or driving you insane입니다. 미치다. 한국어로 두 가지 뜻이 있죠. 한국에는 첫째, 실성하다. 또, 네, 돌았다. 또, out of mind, 제정신 아니다. 네, 이게 보통 어떤 일에 큰 충격을 받아서 제 정신을 잃고 아주 이상한 말이나 행동하는 걸 미쳤다 그래요. 근데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어떤 것에 빠지다. 네. 어떤 일에 지나칠 정도로 열중한다. 뭐 몰두한다. 네. 인덜런시드. 포켓몬고. 예. 저기 센츄럴파크에 가면요. 뭐 이거 하는 사람밖에 없고 자동차 운전하다가 이거 하다가 큰 사고 나고 이거 완전 사람들이 미쳤어요. 여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골프에 미쳐서 주일랩에 그냥 빼먹는지 아세요? 그 남편들이 목사한테 와서 불평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와이프가 교회에 너무 빠져 미쳐있는데 어떡할 거요? 네, 이 미쳤다는 얘기예요. 아,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총독이 바울에게 미쳤다는 게 바울이 예수한테 빠졌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뜻일까요? 내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 베스터가 보니까 바울이 학식이 높은 것 같아. 이렇게 학식이 높은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허무맹랑한 걸 믿고 전하냐. 여러분, 이것이 예수와 부활을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 젖어 사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은 정신 나간 이야기입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부활 얘기는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또 남에게 전도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일 것 같아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것을 끝이지. 무슨 부활은? 그리고 Are you out of mind? 제정신이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out of the real world,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없다고도 번역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놀림을 계속 받으면요. 흔들리기 십상이에요. 교회는 다녀도 예수는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부활은 못 믿겠다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를 만난 생생한 체험이 있어요. 오늘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자꾸 그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요. 이 생생한 체험이 있으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25절에 바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베스터가카,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I am not insane.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이며 truth. 제 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 정신의 영어 번역이 다양합니다. soberness, 술 취하지 않은, integrity, 신실한, 또 reasonable, 논리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의 말은 내가 미친 게 아니고 I am not insane. 단지 내가 예수를 깊이 믿고 예수를 신뢰할 뿐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이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총독에게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요. 막바로 아글빠 왕이 하는 말이 26절이에요. 왕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심으로 제가 꺼리낌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에도 왕께서 모르고 넘어가실 리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은 어느 한 구석에서, 영어로 in a corner입니다, 일어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목격했다는 것을 유대인 왕이 듣지 못했을 리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지금 하는 증언은 단지 자신만이 체험한 게 아니라 유대인의 경전인 구약성경에도 분명히 예언되어 있다는 말씀이 27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왕께서 믿으신 줄 제가 압니다. 자, 바울은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기회로 여기고 총독 또 왕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세상 보기에 미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참 멋있어요. 이 아그립바 왕은 베스다하고는 좀 달라요. 뭘 아니까. 그래서 바울의 말에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아. 여러분 여기 복음을 대하는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28절입니다.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서 그렇지 까딱 하다가 너의 말에 넘어갈 뻔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에 흔들리긴 했어요. 베스다하고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미쳤다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찔리는 게 좀 있어서 뭐 같지만은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총독 벨릭스가 바울의 말을 듣고 들으시려고 네, 두렵다 그랬죠. 뭐 충격 받은 거예요. 근데 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가진 거 너무 많아서 지킬 게 너무 많으면 받아들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너무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걸 막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장애물이 될까요? 가진 게 많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거추장스러워요.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도망가려고 해요. 우리가 미친 사람 취급받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주 흔히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대답해야 할까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Are you ready? 여러분 복음 전하고 모르는 사람 같으면 미쳤다는 소리 안 하겠지만 잘 아는 사람한테 전하면 야 정신 좀 차려라 지금 때가 늦던데 부활이니 너 미쳤니 그런다고 제정신이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 준비 안 되신 분을 위해서 오늘 정답을 하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다 성경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바울의 말에 정답이 있어요. 자, 29절입니다. 잘 들으세요.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복만 하느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저분이 누굴 것 같아요? 저 우표예요. 우표에 붙여있는 저분이 누굴 것 같아요? 이게 로마 카타콤 동굴 벽화에 그려져 있는 바울의 초상화니까 이 CG를 본 사람이 그린 거예요. 바울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바울의 증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 하나같이 세상에서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왕, 총독, 제사장들인데 그러지 않아도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종 맞고 다녔습니까? 얼마나 고생했어요. 지금도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는데 아 여러분 그 행색이 얼마나 초라할 것 같아요. 초라한 죄수가 자기 왕한테 하는 소리가 여러분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왕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무엇일까 좀 생각해 봤어요. 좀 젊은 분들이 잘 사용하는 한 단어가 저한테 떠올랐어요. 여러분 다 뭔지 아시죠? 같이 한번 해볼래요? 하나, 둘, 셋. 헐.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아주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몰려오는데 사실 진정한 예수가 제자가 되려면 이런 생각을 항상 지니고 살아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31절에 32절입니다. 바울의 증언을 들던 이 왕과 총독들의 대화예요. 이 사람은 사형이나 징역을 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고 서로 말했습니다. 아그립바는 베스도에게 이 사람이 황제께 상소하지만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무자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죄도 없는데 자기가 그냥 있으면 무죄 판결이 났는데 괜히 로마에 상소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을 로마의 심장부로 보내는 계획을 완성하시는 한편에 또 바울은 이곳에서 2년을 보내면서 왕과 총독 아주 높은 사람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를 하고 예수에 대한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도 처음에는 믿음이 안 생기지만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는 이유가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이런 능력 있는 말씀이 사람들 마음속에 뿌려지는데 이 복음의 씨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아무도 몰라요. 아마 여러 사람이 나중에 네, 크리스천이 됐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저는 지난 삶을 돌아보면요. 제가 무엇에 미치지 않았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전 항상 무엇인가 미쳐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에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뿐만이 아닙니다. 저 또래 사람들은 대부분 공에 미쳐 살았습니다. 볼. 우리 어렸을 적엔 구슬치기, 이만한 볼. 중고등학교 때는 탁구, 농구 또 이만한 볼. 대학 시절에는 당구, 요만한 볼. 젊었을 때는 각종 볼 갖고 하는 게임. 중년에는 골프.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이 공 갖고 놀다가 끝나요. 여러분 공 갖고 놀다가 끝나는 인생이 또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공 좋아하신지, 공 좋아하는지 아세요? 고양이가 공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공만 주면 이 사람이 좀 생찜하고 사세요, 여러분. 근데 나이가 들면서 공이 자꾸 작아지는 것 같아. 사람들이 끝까지 공 안 넣는 게 요만한 골프공이에요. 절대 안 넣습니다, 이거. 저는 단칼에 끊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또 성경에 빠져있다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후에는 제가 공 다 버리고 예수에 미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눈에도 보이시죠? 제가 예수에 미쳤다고 표현한 게 I'm not insane. 그러니까 정신은 맞잖아요. 단지 예수를 깊이 믿고 신뢰한다, 그런 뜻이에요.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 눈에는 마치 내가 정신이 나가서 예수한테 미쳐서 빠져서 사리 분별 못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가까운 친구가 나한테 충고하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김 목사, 그렇게 너무 하나님만 믿고 살면 어떡하니? 저를 아끼는 이 친구 눈에는 세상적으로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사는 제 모습이 상당히 위험하게 보였어요. 여러분의 모습이, 사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한테 위험하게 보이는 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까운 친구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이럴 때 대답하시겠어요? 너 그렇게 너무 그렇게 종교에 빠져갖고서는 그렇게 살다가 너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러냐. 준비 안 됐어요? 그럼 뭐가 준비되셨습니까? 그 즉시 제 입에서 흘러나온 대답, 지금 생각해도 명답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목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목사하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따르는 크리스천이야. 이게 여러분의 대답이에요. 이런 거는 그 즉시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 대답 못하면요, 이 대답 못합니다, 그 사람한테. 너 미쳤니? 예수를 진정 따르는 크리스천이면 세상 사람들부터 가끔씩 마땅히 들어야 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이런 얘기 한두 번 듣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크리스천입니까? 진정한 복음 전도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하느냐? 복음이 부끄러워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하면요, 하나님, 저는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왜? 당시 저희 눈으로 보면요,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그냥 눈 감고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죽었다 다시 부활한다는 것과 또 예수를,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게 세상 사람들한테는 리즈너블하지 않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리즈너블하게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 이성으로 리즈너블해서 믿습니까? 아니면 그렇다니까 눈 딱 감고 그냥 믿으려고 그럽니까? 이 성경을 배우다 보면요,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믿어집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어. 논리적으로 믿어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성경을 복무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한 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으로 안 믿어져요. 머리로 믿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한번 나타나보세요. 하나님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나타났어요. 저를 네, 누르시는데 네.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믿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그러는데 우리는 논리적으로 믿어져요. 왜 어리석어요? 믿어진다는 게 특히 논리적으로 믿어진다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성경 역사입니다. 네, 성경이 그래서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미치다는 소리 한번 듣지 못하고 사는 게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대충 시간만 보내고 사는 거예요. 무엇에 미쳐 살아야 이 삶의 의미도 있고 또 발전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또 이 삶의 목표와 의미를 위해서 노력도 할 수 있고 그랬습니다. 미쳐야 될 게 많죠. 네, 학생들 같으면 공부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도와주는 일. 좋은 일 많죠. 나쁜 일도 많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무엇보다도 예수에 미쳐 사는 것보다 더 귀한 삶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에 미치세요. 여러분 같이 찬송했죠? 평생 소원이 주 안에 머무르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예수에 미쳐서 사는 사람에게는 주 안에 머무르면서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에 아주 충만한 기쁨이 흐르고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가끔씩 질문하시기 바라요. 나한테 이런 더할 수 없는 기쁨과 이런 만족함이 있는지 그런 거 없고 그냥 세상을 그냥 뭔가 갈증이 나서 그냥 할때데 쫓아다니는 거 이거 갈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기 점검해 보세요.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뭐라 그래요? 미쳤구나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이 Are you insane? Are you out of mind? 하더라도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마시고 항상 담대하게 자랑하세요. 왜냐하면요. 이 바울을 미치게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우리를 미치게 하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 부끄러워 하지 마시고 주위 사람들한테 담대하게 선언하세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한테 한 번씩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Are you insane? No, I'm not.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증거하다가 너 미쳤니 하는 말을 듣는 바울을 배웠습니다. 저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곳이든지 누구에게든지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우리 세상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